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와 함께 했었던 여름옷, 샌들, 부채, 선풍기, 원터치 텐트, 여름 물건들이 이제 휴가를 떠난 시간이에요. 여름 물건들을 휴가 보내고 긴팔 셔츠, 머플러, 코트, 가을 물건들이 하나씩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휴가 다녀온 물건들을 하나씩 보면요, 사람은 떠나도 사물들은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겨울 물건들도 집안 어딘가에서 지난 봄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 휴가를 즐기고 있을 텐데, 털코트며 장갑이며 목도리, 다들 휴가 잘 보내고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9월 8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EBS FM 음악 이르는 책방이고요. DJ 홍대광입니다. 오늘 첫 곡 이한철과 박세별이 함께한 바하흐로 사랑의 계절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예요. 백로라고 하죠. 흰백의 이슬로. 이맘때가 되면 밤기운이 좀 내려가서 이슬이 맺히는 시기라고 하네요. 일교차가 특히 심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김경민님, 저 출석 1등이죠? 2등입니다. 네, 14초 차이로 2등 하셨고요. 덕분에 정효진님이 1등 하셨네요. 네, 눈 영양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등에는 상품을 드려요. 네, 어제부터. 또 전은수님, 안녕하세요 홍디. 오늘은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한 오후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홍디는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따뜻하고 기분 좋은 두 시간 기대하면서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유, 어서 오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두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에는 풍경 있는 에세이가 준비되어 있죠. 네, 기비 씨와 함께 오늘은 고창 선운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꽃이 그렇게 아름답다네요. 이맘때쯤이면. 자, 노래 듣고요. 에세이 한 편 낭독해드리고 다시 오죠. 015B의 신인류의 사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대와 네, 오늘 그대와에서 함께 나눌 에세이는요, 배우 하정우의 에세이 하정우 느낌 있다 중에서 뉴욕 뉴욕입니다. 피카소의 청색시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청색시대는 그의 예술에서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데 주로 검푸른색을 많이 사용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그 당시 피카소의 우울한 심리 상태가 반영된 것이라 한다. 하지만 피카소는 이 시기를 극복하고 황토색과 연한 장밋빛을 사용하는 장밋빛 시대로 진입한다. 나에게도 피카소처럼 청색 시대와 장밋빛 시대가 있다. 하지만 그 순서는 달라서 내겐 아름다운 장밋빛 시대가 먼저 있었다. 장미처럼 여리고 부드러운 색깔이라기보단 파란색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여름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새파란색이었다. 이 시기를 피카소와는 다른 의미로 청색시대라고 부르고 싶다. 이 청색시대가 끝난 것은 스무 살 여름이었다. 서서히 변화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프가 꺾이듯 힘겨운 시간이 들이닥쳤다. 스무 살 때부터 스물일곱 살까지 잃어버린 7년이었다. 이 시기를 회색시대라 부르고 싶다. 새파란 하늘이 금세 먹구름 낀 하늘로 바뀌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왔기 때문이다. 우선 청색시대부터 시작해볼까? 어렸을 때 주야장천 뛰어놀았으니 성적이 좋을 리가 없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한 선생님께서 넌 아버지가 배우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셨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30등까지 떨어졌던 성적이 5등으로 오를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 오해는 마시라. 반등수이다. 고등학교 땐 성적이 다시 곤두박질 쳤다. 사람들이 배우는 공부 못하고 끼를 부리는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싫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일반 대학에 진학해 탤런트 시험을 보는 거였다. 그랬는데 막상 수능을 망치고 나니 당당하게 연극영화과에 가고 싶다고 밝힐 수가 없었다.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걱정하고 계실까봐 죄송한 마음에 전화를 드리니 어머니가 그만 방황하고 들어와라 라고 하셨다. 집에 들어간 바로 다음 날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원에 가셨다. 그렇게 해서 1997년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게 된다. 무시무시한 1학기를 무사히 넘기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려던 때였다. 교수님의 호출이 왔다. 방학 동안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오라는 것이다. 비용은 각자 부담이었다. 눈앞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내 생애 처음으로 미국에 가는 거였다. 비행기 안에서는 설렘이 어쩔 줄 몰랐다. 어머니는 큰아들이 학과에서 뽑혀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두둑한 용돈과 카드까지 건네주셨다. 20살 청년에게 그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 황금빛의 뉴욕. 내게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과 뉴욕에 도착해서 펼쳐진 삶은 정말 황금빛이었다.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기 전까지는. 네,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그 대화에서 소개해드렸던 에세이, 문학 동네에서 나온 배우 하정우의 에세이입니다. 하정우 느낌 있다 중에서 뉴욕, 뉴욕을 낭독해드렸고요. 마지막 마무리가 뭔가를 다시 예견하듯 계속 열린 마무리로 끝났는데요. 왜 그러냐? 내일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과연 한 통화의 전화, 무슨 전화였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글인데 오늘은 청색시대였고요. 내일은 회색시대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김희윤님, 작가 이름을 들으니까요. 더 집중되는 거 있죠? 왜일까요? 그러니까 참 이 작가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연기를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꼭 내가 아는 사람인 것처럼 주변에 있는 친구처럼 굉장히 이 사람의 글을 하나하나 더 관심 있게 듣게 되죠. 김경민님, M본부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오셨던데 두 분 보기 좋더라고요. 같은 길을 걷는 부자의 모습 부럽더라고요. 정말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아름다운 그림은 정말 부자보다 더 아름다운 부자가 아닌가.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동률 이소은의 욕심쟁이,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전해드릴게요. 힘겨운 너의 하루, 지친 너의 마음, 이젠 내가 있을게. 너의 곁에 언제나 음악이 흐르는 책방, 홍대광입니다. 음악과 에세이로 만나는 감성여행, 풍경 있는 에세이.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갈 곳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 시간 풍경 있는 에세이에서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많아서 마음이 참 바쁩니다. 그중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곳은요. 넥서스에서 나온 최미선 신석규 작가의 대한민국 대표 꽃길, 그리고 상상출판에서 나온 이종원 작가의 대한민국 숨겨진 여행지 100을 통해서 전라북도 고창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을과 잘 어울리는 두 곳, 그곳을 낭독 여행으로 다녀오려고 해요. 먼저 지난 가을 낭독으로 살짝 만나봤던 곳이죠. 단풍잎 가득했던 고창 선운사. 하지만 초가을 이맘때가 되면요, 붉은빛 가득한 꽃들로 더 아름답다고 하네요. 고창 선운사로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 출발해볼게요.
최영미 시인은 그녀의 시 선운사에서 말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라고.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지만 있는 건 한참이라고. 영영 한참이라고. 그래서일까? 유난히 쓸쓸한 가을. 그래서 더 누군가가 생각나는 가을이면 나도 모르게 전라북도 고창으로 발길이 향한다. 전라북도 고창의 선운사는 원래 동백으로 유명하지만 정작 이곳의 아름다움은 꽃무릇이 피는 가을에 정점을 이룬다. 무더운 여름 끝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숲 곳곳에서 가을볕을 받아 동백만큼이나 붉은 빛을 토해내는 꽃이 하나둘 피어난다. 꽃은 잎을, 잎은 꽃을 그리워한다는 꽃무릇.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지만 선운사 꽃무릇에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온다. 아주 오래전 선운사 스님을 짝사랑하던 여인이 상사병에 걸려 죽은 후 그 무덤에서 꽃이 피어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리따운 처녀에 반한 젊은 스님이 짝사랑에 빠져 시름시름 앓다 죽은 자리에 피어난 꽃이라고도 한다. 새색시의 노기홍생을 연상시키듯 가녀린 연초록 꽃대 끝에서 붉게 피어오르는 꽃무릇. 그리움으로 인해 꽃잎 속내에 진한 멍이 든 걸까? 유난히 짙은 선홍빛을 바라는 꽃잎에서 왠지 모를 애틋함이 묻어난다. 선운사 꽃무릇이 유독 눈길을 끄는 건 도솔천 물길을 따라 꽃을 피워내기 때문이다. 맑은 개울가에 핀 꽃무릇은 그림자를 드리워 물속에서도 빨간 꽃을 피워낸다. 선운사에서 가장 많은 꽃무릇을 볼 수 있는 곳은 매표소 앞 개울 건너편이다. 작은 개울 너머에 온통 붉은색 카펫을 깔아놓은 듯 꽃무릇이 지천으로 피어있어 꽃멀미가 날 정도다. 특히 이른 아침 햇살이 번지기 시작할 무렵 옅은 새벽 안개 속에서 도솔천을 발갛게 물들이는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이다. 꽃무릇 골락지 안으로는 산책로가 나있어 꽃길을 거닐며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있다. 매표소 뒤편 너른 잔디마당에도 꽃무릇이 그득하고 선운사 절집 앞에 펼쳐진 녹차밭 사이에서도 어김없이 빨간 꽃무릇들이 불쑥불쑥 얼굴을 내밀고 있다. 선운사에 오면 대부분 대웅전을 비롯해 절집만 둘러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선운사 위에 자리한 도솔암을 놓치면 아쉽다. 대웅전을 지나 도솔함에 이르는 숲길 곳곳에도 붉은 띠를 두른 듯 꽃무릇이 툭툭 모습을 드러낸다. 울창한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스며든 햇살이 숲을 비추면 곳곳에서 빨간 불씨들이 아름마름 피어오르는 듯하다. 군락을 지어 피어난 꽃무릇이 화려함의 진수를 보인다면 호젓한 숲에서 하나둘 만나는 꽃무릇에서는 묘한 신비함이 느껴진다. 시간이 된다면 고창읍성으로 발길을 돌려보자. 고창읍성에서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승천한다는 전설 때문일까? 길섭해 나뒹구는 돌멩이 하나 머리에 얹고서 걷고 싶은 욕심이 난다. 하긴 한 바퀴 돌면 다리가 뻐근함을 느낄 정도니까 매일 걸으면 다리병이 낫는다는 말은 그저 전설로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고창읍성의 둘레는 1684m. 한 바퀴를 도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다. 둥그렇게 쌓은 옹성 너머 북문이자 출입구인 공봉로에 들어서면 왼편에 옥사와 돌무더기가 보인다. 솔숲을 옆에 두고 동북치를 지나 경사급한 성벽길 동문인 등향로에서 잠시 다리품을 쉬게 해준다. 불쑥 튀어나온 동치에 올라서면 등향로의 부드러운 옹성, 굽은 읍성, 고창읍내, 그리고 들녘이 한눈에 들어와 수묵화를 펼쳐놓은 듯하다. 성 동쪽에서 바라보면 고창에서 백양사로 넘어가는 고개인 소울제가 눈에 들어오며 서쪽으로는 서해 바닷길이 이어지고 있어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임을 말해준다. 적의 동태를 살펴야 하기에 고창읍성이 사방 어느 곳에 시선을 두어도 손에 잡힐 듯이 훤히 들어온다. 한결같이 허리가 유연하게 휘어진 소나무들을 만났다. 동리 생가에서 흘러나오는 판소리가락에 취해 소나무도 너울너울 춤을 추다가 이렇게 허리가 굽었다고 한다. 사람이나 나무나 풍류에 취하고 가락에 장단을 맞추는 것은 멋스러운 일이다. 춤을 추듯 피어진 소나무 숲을 지나 걷다 보면 대숲까지 만난다. 일명 맹종중림으로 1938년 청월선사가 이곳에 보안사란 절을 세우고 그 운치를 돋우기 위해 조성한 대나무 밭인데 보안사는 간 곳 없고 대숲 소리만이 눈밭을 뒤흔들고 있다. 성 안에 심장 같은 곳이니 마음껏 헤집고 다녀도 좋다. 고창읍성 앞에는 동리 신재호 선생 고택이 있다. 신재효 선생은 전국의 광대들을 모아 판소리를 가르쳤다.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등 여섯 마당으로 체계를 세우고 그 대문과 어구를 실감나게 고쳐 독특한 판소리 사설 문학을 이룩했다. 여창, 진채선, 허금파 등을 육성했고 우리 여인네들 고유 정서인 한해의 감정을 가미시켰다. 그 덕에 고창은 판소리의 고장이 되었으며 무형문화재인 만정 김소희까지 계보가 이어졌다. 고택 마당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고함소리가 득음한 소리꾼같이 보인 것은 나만의 느낌이었을까?
네, 풍경 있는 에세이 오늘 참 먹거리도 볼거리도 명확해서 참 좋았죠. 전북 고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낭독 여행하면서 함께 띄워드렸던 노래 차례대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사라 맥락클란의 올드누린 미러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나월의 바람 기억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이 시간 낭독여행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박기빈 씨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전북 고창 다녀왔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하늘이 네. 정말 파랗게 높아요. 구름 한 점 없고. 아, 근데 또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좀 보이잖아요, 밖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고창 여행을 낭도로 다녀오니까 네. 굉장히 저도 마음이 편안하고 진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그러게, 오늘 저는 심플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심플했어요.
이게 왜 심플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꽃무릇이라는 꽃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저도.
맞아요.
네.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너무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꽃무릇. 그래. 저도 잘 몰랐던 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글쎄요. 꽃을 보면 본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꽃무릇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생소한데 오늘 알았는데 아 이거 아까 낭독 들으셨죠? 꽃이 진 후에 잎이 돋아난대요. 그래서 결코 만날 수 없는 꽃과 잎의 애절한 아, 사랑을 보여주는 꽃말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이래요.
아,
오늘 너무 슬퍼요.
그러네요. 그리고 꽃무릇도 너무 좋았지만요. 이 고창읍성.
네.
에, 뭔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멋지죠.
너무 멋지죠.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딱 적당하게 딱 한 몇 걸음에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게요.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놨어요.
한 시간이면 충분히 성벽을 따라 쭉 거닐기 좋대요. 예전에 이 고창이 그 군사적 요충지였대요. 그래서 이제 뭐 백성과 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을 쌓았던 건데 굉장히 지금 볼 땐 굉장히 아담해 보이죠. 아담하고 그 옆에가 꽃무릇이 지금 빨간 꽃들이 쫙 펴 있어요. 성벽 따라.
그러니까.
와, 저기 걸으면은 정말 저절로 마음이 포근해지고 위로가 되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요. 오늘 이 여행 에세이 들으시고 네. 아마 나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이번 주 스케줄 한번 확인해 보고 괜찮으면 갔다 와야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이 꽃무릇 개화 시기가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기에는 약간 이른 감이 좀 있고요. 다음 주쯤이나 그 다음 주쯤이 가면 절경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또 그런
한 팁을? 2주, 3주 내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빼놓을 수 없죠. 고창에 사실 이것만 보러 간다면 만족스럽지
배고파.
못합니다. 100%가 아니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걷고 나면 이거를 먹어줘야죠. 그 고창에 가면 풍천장어를 맛보지 않았으면 다녀온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다. 아까 사실 나월의 바람 기억 노래 너무 좋잖아요.
네.
보이는 라디오로 장어가 나갔었어요. 장어구나.
저는 오히려 그 장어의 위험이 막 느껴지던데요.
그래요? 네. 음악과 잘 어울렸어요. 왠지.
너무요. 장어의 향이 막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막 도는데.
바람 타고 오는 것 같은. 네.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장어를 너무 좋아합니다만 풍천장어 또 얼마나 유명합니까?
맞아요.
그 오동통통한 그 살 한번 느끼고 싶네요.
지금 나가고 싶네요. 있어요. 사진.
여러분들.
저 윤기 봐. 네.
고창.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심플해요.
네, 가고 싶네요.
네. 꽃과 성과 장어.
좋아요.
이 세 개. 정말 한 1박 2일 정도의 코스면
맞습니다.
완벽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나저나 대강 씨 우리 청취자분들의 네. 사연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0005님. 꽃무릇이라는 식물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아한 꽃무릇 보러 선운사 한번 가봐야겠어요. 복분자와 장어로 배도 좀 채우고요.
네, 좋죠. 네. 이나영님, 꽃멀미, 말이 예쁘네요. 저 꽃멀미 해보러 다음 달에 고창 가야겠어요.
네. 꼭 다음 달 초 전에 다녀오시기를. 전은수님, 보이는 라디오로 보이는 사진들 너무 멋있습니다. 순간 여기가 한국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숨은 명소들이 많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들 그 명소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요?
계절을 좀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미리 알고 네. 가면 좋죠.
선운사는 딱 한 달입니다.
네. 공주님은요. 가을엔 역시 여행이죠. 계절이 바뀌면서 오늘 여행 에세이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네.
고창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아버님이 장어 사주셨는데 그땐 장어를 못 먹어서 죄송했는데 지금 가면 2인분 먹을 것 같아요. 라고.
2인분. 에이, 공주님.
네.
그래요. 오늘 고창 여행 아주 즐겁게 다녀온 것 같습니다. 김희 씨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여기서 1부 같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음악인의 책방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샵 104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반대 게시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1부 끝곡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